빌립보서 5번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중요한 세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되게 하려 하노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볼 것입니다. 넘치는 공급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공급이라는 말은 단순히 헬라어를 직역한 것이 아니라 헬라 용어를 설명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은 합창 악극단의 인도자나 지휘자, 즉 악극단장이 악극단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용한 그 헬라어는 넘치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악극단장은 악극단의 모든 필요, 즉 음식이나 의복이나 거처나 악기 등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악극단장의 공급은 참으로 넘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악극단에 가입하면 자신을 위해 생활의 필요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악극단장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은 그 영의 공급을 악극단장의 공급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9절을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공급이라는 말과 함께 넘치는 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에 넘치는 이 공급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게 했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공급은 넘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것은 부분적인 공급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넘치는 공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주님의 성육신 전에 단순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신성을 가진 성령이 주님의 부활 후에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아래서 인생을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합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거룩한 기름 부음의 관유, 즉 네 가지 향품으로 된 복합된 감람류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복합된 영에 대한 충분한 예표였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영은 사도행전 16장 7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주로 주님의 인성과 인생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면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예를 든 것 같은 주님의 인성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필요합니다. 3장 10절에 언급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인성 안에서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 안에서의 고난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영은 3일 하나님의 복합적인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은 주님의 인생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 넘치는 공급을 주었고 그 영이 바로 넘치는 공급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합된 영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자 교회 안으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부어넣기 위한 어린 양의 일곱 눈이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었습니다.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영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에 대한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성경에서 그 영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해서 그 영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웠습니다. 사람과 관련을 맺는 여호와의 영.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영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생될 때 성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영의 이러한 이름은 거룩함과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안에서의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은 예수의 영을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생활은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그 영을 언급합니다.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그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과 관계됩니다. 그분의 고난과 부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언급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주님의 부활을 언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양면에 다 관계됩니다. 투옥당했을 때 바울은 고난 안에 있는 예수의 영과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난받고 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고 있을 때에 그 영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그 영, 삼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그 영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 영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대해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은 성육신을 거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전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었고 성령이었지만 그 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 영이라는 용어는 바울에 의해 그의 서신에서 종종 쓰였고 요한에 의해 계시록에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을 말하는 대신 바울은 종종 삼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그 영을 말했습니다. 복합적인 관유로 예표된 복합적인 영. 복합적인 영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이러한 면의 실제는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삼일성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삼일성을 계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일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지적하는 곳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경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이시며 삼일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성경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영을 복합적인 영이라고 말하는 것도 합당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4절에 따르면 감람기름 한 희는 거룩한 관유인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네 가지 향품들과 복합되었습니다. 예표적으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기름의 네 가지 향품이 혼합된 복합적인 관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복합하는 과정을 통해 그 기름은 관유가 되었고 장막과 장막에 관계된 모든 것을 바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이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전에는 복합적인 관유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후에는 그와 같은 관유가 확실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인 그 영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해 기름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영은 관유로 예표된 복합적인 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된 네 가지 향품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향기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이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복합되어 하나님의 영은 복합적인 영인 그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타는 일곱 등불이요, 또한 어린 양의 일곱 눈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영이 하나인지 일곱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수학에 따르면 하나는 하나이고 일곱은 일곱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학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일곱이 하나요, 하나가 일곱입니다. 그 한 영이 일곱 영이라 불리웠습니다. 삼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가지 다른 인격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별될 뿐 아니라 분리된 인격들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셋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삼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5장 6절을 어떻게 말할지 의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세 번째 인격인 일곱 영이 두 번째 인격인 어린 양의 일곱 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들과 그 영이 두 개의 분리된 인격이라면 어떻게 일곱 영이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될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삼일성의 한 인격인 그 영이 아들인 다른 인격의 일곱 눈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영, 복합된 영, 일곱 영에 대한 삼일성의 이해는 전통적인 이해로나 특히 니케아 신조의 규정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전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는 매우 좁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수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넓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셋을 말할 때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말을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는 이런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신학의 원칙에서 그는 삼일성에 관해 이것을 말했습니다. 인격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반대를 당하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이 이 말은 자칫하면 부적당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확실히 인격이란 말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삼신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격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격의 새 인격에 그치지 않고 새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삼일성 대신 삼신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성을 적합하게 정의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비밀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니케아 신조의 불충분함이나 삼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이 다만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제한되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삼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주는 영이요 그 영입니다. 이 영은 너무나 부요하고 풍성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포함한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지만 복합적인 영이나 일곱 영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니케아 신조에 표현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제한되고 전통적인 이해를 붙잡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운동이나 오순절 운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의 체험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생명주는 복합적인 일곱 영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는다면 그 영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정을 거친이라는 말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정을 거칠 수 없다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것이 과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묘사할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3일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기 위해 3일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부활을 통과하기까지 3일 하나님이 거치신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 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체험하고 복합적인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체험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신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 복합적인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을 더욱더 누려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고난을 받았으며 동시에 부활 안에서 그에게 힘을 주는 넘치는 공급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 그의 안에 거주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영을 넘치는 공급으로 누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체험 안에서 3일 하나님이 그의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공급하시며 그분 자신을 복합적인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3일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